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부터 몇 회 나누어서 기독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뭐 묵상을 한다든지 혹은 눈으로 보고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는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신분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조주이신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시다 라고만 아는 것하고 그 십자가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우주 만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어떻게 십자가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건 경외감과 그런 신비감과 그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큰 헌신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때 하늘 아버지에게만 감사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의미에 또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어서 주 예수를 더욱더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 자아에 대해서 자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자의식이 있어요. 자의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동물 중에서 그런 동물이 없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도대체 나의 근원이 무엇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 주변의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등등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지혜 있는 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왔어요. 과학의 방법으로, 철학으로, 혹은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와 이 모든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이슈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풀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무슨 뭐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묵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의식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영역, 우리들의 힘의 바깥 부분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속에 내재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바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목적이 무엇이며 그분의 존재가 어떤 것이며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이며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신 것을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분이 또한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그분의 속성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계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에 대한 것을 우리 인간에게 알리세요. 자연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표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무신론자로서 태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안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은 성경 말하기를 어리석다고 그랬고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식, sense of God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sense of God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만물을 보면은 자연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세계를 보면은 이 만물이 너무도 오묘하고 치밀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존재만 봐도 신묘막측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계가 너무도 교묘하게, 너무나 신묘하게, 신비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광대 무변한 우주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저절로 시간 플러스 뭐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자연계를 보고서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성을 감지하고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창조물을 보고서도 그 창조주를 부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시편 28편 5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자연계를 보고서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정죄를 당하기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혹 인간들이 자연계를 보고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계가 있지만은 그 자연계 자체로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자연계는 비록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에 대한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계를 보고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시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옛 시대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인류에 대한 것을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옛날 고대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으로 역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총체며 그것에 대한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아이디어를 갖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계에만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계시의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제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과 연구와 관찰로서 자기의 내재적인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연구를 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본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인데 그것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존재와 나 자신의 어떤 이유와 목적과 근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우주의 형성과 이 우주에 가는 길과 우주의 목표와 우주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모든 근원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그 대한 해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죽고 죽은 다음에 난 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의 운명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가 시작부터 알기를 원했던 신비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지식의 레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질이 좌우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거룩하다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삶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이 약하거나 천박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발전이 없어요.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지루해요. 그리고 내 머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지가 않습니다. 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데 그 내주가 뭐 진짜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명치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뭐 깨닫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 아무리 읽어도 성령에서 깨닫는다는데 뭐 전혀 깨닫는 것이 없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지식이 레벨이 낮으면은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가 그렇게 레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박해와 가난과 핍박과 멸시와 마이너리티의 서름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뭐 흠이 없고 결함 없이 온전하게 예수를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했다 할지라도 뭐 편안하게 그야말로 그런 박해가 없이 사는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천들에 비하면 훨씬 더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들과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드높은 기독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예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과 레벨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같은 어려움과 공공과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신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초대교회의 일종의 찬송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혹은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찬송으로 불렀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깊은 기독론을 외우거나 찬송가로 부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심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외우고 찬송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 자체에 나와 있는 기독론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분과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예수는 훌륭한 종교 교사였다. 나사렛 그 동네에서 뭐 목수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유태교에서 갈라져 나온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가 됐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불의한 죽음을 당하였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본 찬송시를 보면은 전반부에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다 하고 얘기해요. 엄청난 선언이죠. 후반부에서 예수는 구주다라고 제시합니다. 구속주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시는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같이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신을 계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에이전트로 삼고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하여금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간들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시로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아무리 영리하고 지혜가 많고 뭐 잘나고 똑똑하다 하더라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일 사람들이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은 당장 그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대속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 구주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안다고 하라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제 생각에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대속주라는 것은 강조하지만은 그 예수께서 세상을 지으신 만물과 이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것은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아울러 가르쳐야 돼요. 사실상 성경의 그 질서를 보면, 어다 순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속주로서 제시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구속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개미 한 마리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수많은 별도 그 중에서 어떤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서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먼저 제시를 하세요. 그래서 먼저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세상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형님을, 내 아버지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서 예수님을 구속주로서 제시합니다. 히브리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이미지 있습니다. 뭐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얼굴이 뭐 똑같은 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처럼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냐 그러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완전 무결한 빈틈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분야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선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같은 일을 하시고 그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하나님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쉬웠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 방법 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오만하다 보니까 뭐 자기 머리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뭐 누가 말해도 안 믿겠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받아들이겠다고, 그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걸 보면 아주 변덕이 심하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에 굉장히 가시적인 방법을, 실체적인 방법을 드러나셨어요. 시내산에서 천둥이 울리고 뭐 우레가 치고 막 벼락을 치고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구름이 그냥 빽빽하게 끼고 그냥 거기서 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시면 우리가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터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이렇게 간구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드러내시니까 사람들 생각에 너무 시시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뭐 하나님이 뭐 이래. 응? 뭐 나 꽃 같잖아. 뭐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아래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고 그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배척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여러 번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제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연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그분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깊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아버지가 하신 일이구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실제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볼 수 있는 가장 최대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근데 그것을 밀어낸다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주 최대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뭐 예수 뭐 아이고 뭐 무슨 상관이 있나?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로 있다가 죽은 사람인데 뭐 나와 그렇게 무슨 뭐 상관이 있으랴? 그나마 십자에서 처형을 받은 그 불행한 인간인데 뭐 그런 인간이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날마다 말씀하신 것을 왜 듣지 않았느냐고 실책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포인트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시냐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의 원천인 예수님의 형상을 알아야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실체를 알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의 형상에 내 실체 모형을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그 실체를 봐야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뭐 도대체 존재가 뭐 왜 여기 왜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아이디가 뭐래,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그저 하나의 수수께끼로 살다가 끝내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근원을 깨달은 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 존재의 참모습이 밝혀진다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 허무한 인생으로부터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속죄로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나답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분이구나. 내 죄를 대속해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형벌,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인 것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불행한 인간이에요. 보통 인간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섭섭한 일이고 굉장히 고독한 일인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에 가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있겠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숙제가 풀리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뿐과 예수님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 모습을 생각해요. 그처럼 인자하시고 그처럼 자비하시고 그처럼 긍휼을 여기시고 그처럼 인간을 이해하시고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진 자를 쉽게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야 뭐 여러 가지죠. 삶에 찌들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형태의 아비우스를 당하고서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인간들이 진짜 얼마나 타락한지 모르죠. 인간처럼 부패하고 인간처럼 고약한 존재가 세상에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좀 살은 적이 있어요. 거기 동물들을 보니까 사냥해서 뜯어먹고 뭐 이런 거 보면 아주 끔찍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먹을 만큼 먹으면 더 안 먹어요. 자기가 힘써서 잡은 거라도 그거 놓고서 그냥 간다고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아요. 배가 출출해질 때까지 며칠이고 먹질 않아요. 인간은 어때요?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도 집이 터질 정도로 곳간이 터질 정도로 또 쌓아놓고 가서 또 뺏어오고 남 때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죽여버리죠. 그것도 부족해서 발로 밟죠. 묻어버리고 다시 그 무덤 파헤쳐요.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해골을 매달고 또 불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대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을 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이웃을 같은 인간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짓밟고 얼마나 아비스를 합니까? 인간 타락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와 같은 피해를 주고받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남에게 피해 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인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실패를 거듭하고 용기를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재난을 당해가지고 날마다 한숨으로 세월을 보낸 사람들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남처럼 그렇게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한번 길을 피고 살아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죠.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불리한 여건과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유 세상이 싫고 너무나 지겹다, 그래서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음이 약해진 자들이 있고 남모르는 고통 때문에, 남모르게 나 혼자만이 아는 그 어떤 괴로움 때문에, 나의 한 때문에 나날을 고통 속에서 우울하게 지내고 장래가 밝지 않아서 초조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사람들 보는 데서는 웃기도 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나만이 아는 그 일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한탄하고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인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전문 뭐 상담가들이 줄줄이 나오고 그런 서적들이 줄줄이 또 나오고 또 그런 데 대해서 뭐 전문가라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제사장, 인간 제사장처럼 자기 자신이 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위해서 중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의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주죠. 그렇지만 의사 자신이 자기도 결국은 죽어요. 인간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다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치유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무이란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인간 속에서는 전혀 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우리들을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빛과 생명의, 영생의 영역으로 옮겨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이 곤고한 세상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세상의 우주적인 이 공동묘지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을 손에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고, 죄와 죽음이 나를 터치할 수 없고,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실패가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우리를 옮겨야 된다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가 오거나,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거나, 날마다 마음고생을 하며 내가 살아야 하거나, 그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맨날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진 않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리진 않아요? 왜 삶에 좀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훨씬 더 이 인생을, 이 세상을 넘어가는, 죽음을 넘어가는 훨씬 더 궁극적인 실체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고 왜 살지 못하느냐. 혹은 뭐 이런저런 근심에서 인생고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나는 막 대체로 잘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는 것이 재미가 있다. 뭐 나는 지금까지 뭐 고생을 별로 해보지 않았고, 뭐 나는 것은 낙천가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건 그냥 슬슬 넘어가고 나는 사는 괜찮아요.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근원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허무하게 다 끝나고 말아요.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근원에 나 자신을 일치시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실체를 내가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온 세계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며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나를 구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나의 신분이 상승되고 나 자신의 사이콜로지가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대속주로 믿는 것하고 그분을 창조주로 함께 믿는가고는 천양지 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분을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하나님과 같은 동질의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가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죠. 어떤 구속주가 더 나은 구속주고 어떤 구속주가 더 많은 사랑을 보였고 어떤 구속주에 우리의 머리가 더 숙여지겠습니까? 6.25 동란 때 자기 아들을 군대 보내기 싫어서 머슴을 보낸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머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일 머슴 대신에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군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보통 인간의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대속주로 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대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죽음터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다른 종교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는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아야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계시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죠.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치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내 영혼을 엄습하고 나를 압도하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속주라는 사실에 광채가 나고 깊이가 깊어지고 그 심오하고 신비한 사실 앞에 내가 머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드높아 보이고 그 사랑이 더 깊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그 희생에 대해서 그분의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괴괴감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동기부여가 돼서 이 괴롭고 한만한 이 무자비한 세상을 내가 감내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라 믿으라 성경에서 무조건 믿으라 그래서 믿는 건가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로만 해서 순종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하나님이 그 구주께서 그 구속주께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희생해서 보낸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 사랑에 우리가 집착하면은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붙여놓으면은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이 들어간다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본체 속에서 우리 자신의 아이디를 발견한다면은 인생은 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다른 이웃에 대해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생각과 자세가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도록 자기의 존재가 누군지 알도록 하십시오. 나의 대속주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십자가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와 같은 십자가의 구속을 계획하시고 그와 같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경건의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소망으로 삼게 되고 이 세상이 이처럼 신비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향해가고 언젠가 주께서 다시 오시고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의 품 안에서 기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 것이 자부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한 일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게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지혜의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우시고 그 형국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진정한 의미의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주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신을 믿고 사시겠어요? 우리 인류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